2006년도 9월 19일자 타임즈 표면에 이런 타이틀로 제목이 붙었습니다. 저도 타임즈를 보다가 이런 것들은 스크랩하는 게 좋다고 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타이틀이 이런 것입니다. Does God want you to be rich?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 되기를 원할까요? 라는 그런 제목이죠. 누가 보기에도 확 관심이 가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서브 타이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Yes, some say, yes, say some mega churches. Others call it heresy. The debate over the new gospel of weal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당연하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gospel of wealth, 아니면 the gospel of prosperity. 번영, 요즘 얘기하면 복음주의가 아니고 복에 대해서 많은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가운데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인 것이 있고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 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쓰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8장 17절 18절,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라기서 3장 10절, 누가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 가운데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당연히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비교할 수가 없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좋은 구절만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마가복음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안다 할수록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된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복 주시길 원치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에 대해서 너무 부한 다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한 다음에 경고를 주시는 말이지 내가 부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엘 오스틴.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조엘 오스틴 설교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조엘 오스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 또 하나 있습니다. LA 가면 세드렉 철치가 있습니다. 거기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있건 삶을 썼던 리그 오렌 목사님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루니, 허튼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 잘 믿지만 모두가 다 백만 장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모두가 다 요즘 얘기하면 재벌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크리스찬들에게 몇 가지,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통계를 얻었다는 거죠.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돈으로 복을 주실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3분의 1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3분의 2는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 소득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39%가 동의한다고 그랬고 5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9%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43%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까? 물었더니 43%가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43%가 성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3%가 내 재정, 돈에서 가장 큰 임팩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캐톨릭 철지, 천주교인들은 19%만이 성경이 내게 영향을 준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뭐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내게 재정에 대해서 가장 큰 임팩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죠. 오늘 갈수록 보십시오. 돈이 점점점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를 찾아오고 있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지식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정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인격까지도 돈으로 좌우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괜찮은 것이고 돈 없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라는 거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만 볼 수 있다면 감옥 갈 수 있어, 내가 돈만 볼 수 있다면 범죄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오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돈 때문에 싸움 참 많이 합니다. 유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법조로 가는 것은 요즘 허다한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한 부자는 죽을 때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이 이겁니다. 내가 죽거든 유산 문제로 법정에 가지 마라. 이것이 유산 유언이었습니다. 유언. 그렇죠? 뭐 가진 것이 없으면 뭐 법정 갈 일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형제지간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돈 다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한국이 한창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1997년도입니다. 그리고 97년도 12월 달에 IMF가 터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가장 유행했던 노래가 뭡니까? 유행했던 노래가, 유행 가사가 돈, 돈, 돈입니다. 막 국민들의 마음이 가장 잘 반영된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돈, 돈, 돈. 이게 가장 유행했던 유행가였습니다. 가사. 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그만큼 크죠. 이 돈 잘못 사용했다가 잡혀들어간 사람들 보면요, 뭐 웬만한 사람 다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있죠, 경제인들이 있죠,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짜 붙은 사람들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교회 집자들도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돈이 주는 유혹이, 힘이 크다는 거죠. 이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돈에 대해서 욕심과 탐심이 점점 도를 대가는 이 한 세대를 보면서 다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귀담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시는 것은 뭔지 알면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서 이 재물에 가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는 문제가 더 나아가서 과연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만큼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초점이 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물. 원래의 보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뜨셔보시면 중요한 것을 보관해두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변해서 중요한 것 자체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 보물이겠습니까? 당연히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향료, 비싼 것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가축도 여기에 보물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싼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자색 옷도 여기에 보물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에는 진주 먹거리도 있고 뭐 귀걸이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웬만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보시면 한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진주가 그만큼 그 당시에 비쌌다는 거죠. 어떤 곳에 가면 이 물이 그만큼 귀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이 귀하지만 그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내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귀하게 얘기하는 어떤 것이라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전체 주신 말씀은 산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빚을 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고 경제인들을 상대로 주신 말씀도 아니고 부자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모든 무리들 일반적으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좀과 동록과 도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세 개와 연결시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물이 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좀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죠? 옷에 씁니다. 그렇죠? 옷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옷과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록은 뭡니까?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 같은 쇠에 붙은 녹을 얘기하죠. 그렇죠? 푸른 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 음식을 썩게 만드는 곰팡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록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음식과도 관계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적입니다. 도적의 가장 노래의 표적이 뭡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했던 도적이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것은 가장 평범하게 옷과 음식과 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또한 보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탐심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비유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하늘과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훔쳐간다는 것이죠.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께서 금하는 것이 있고 금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하지 않는 것은 뭔가 첫 번째로는 소유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옷이든 돈이든 음식이든 소유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런 소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부지런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저축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개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모아서 겨울에 추울 때 먹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는 반대죠, 그죠? 맨날 먹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축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분명히 나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 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더 큰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을 돌보려면 벌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든 저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썩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지 않는 것은 소유와 저축이지만 금하는 것은 뭐라고요? 땅에 쌓아두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집이 놔두면 훔쳐가기 때문에 집에는 무조건 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 보물을 쌓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갖다가 자기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주의 신학자들 대표적인 사람으로 존 스타트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러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신학적인 유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은 이 재물에 대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적인 재산의 축적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든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 그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부에 집착한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 내가 돈을 막 가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오래 살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 여기서 바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분명하게 영원하지 않고 덧없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려면 돈 있어야만 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돈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것과 돈을 잘 다스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경고하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 돈에서 탐심 욕심을 더 부려서 남을 겉들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밀어두고 땅에서 흥청망청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 천국 갈 때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잖아. 못 가져가는 것과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못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늘에 창고에 쌓습니까? 하늘에 창고가 있습니까? 하늘에 은행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성경에도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약이나 이런 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가장 먼저 착한 행실과 관계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자들에게 뭔가 나눠준 것들 있죠. 그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과 하늘에서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상급과 관계되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선한 행실인 거죠. 나눠주는 것, 구제하는 것도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 드리는 것,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내가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이미 하늘에 갔을 때 쌓아놓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 뭐였습니까? 대사명이 제사 삼으라는 거였죠. 내 증인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급 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 받는 사람은 당연히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 복음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본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사람, 영혼 구한 사람이 가장 큰 칭찬과 상급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생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들 이것도 당연히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주 절실한 것으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스튜어드라는 거죠. 스튜어드.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맡겨진 것을 갖다가 잘 관리해서 주인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서번트입니다. 그죠? 이 스튜어디스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 스튜어디스라는 것이죠. 그죠?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가 있죠? 서서 종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도와주는 사람, 스튜어디스. 그게 스튜어디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것이 남은 거죠.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에 내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을 비교하겠습니다.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늘과 땅을 비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얘기는 눈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은 자가 있고 눈이 어두운 자라는 거죠.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으면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눈이 밝은 것과 눈이 어두운 것과 재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눈이 밝고 어두운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2.0, 1.5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눈이 나빠가지고 라식 수술하고 뭐 컨테이너 찍기만 잘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초점을 삼으면 그 사람은 눈이 밝은 거라는 거죠. 반대로 눈이 아무리 좋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눈이 어두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밝은 사람과 눈이 어두운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결국 이 재물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로 결론적으로 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재물을 쓰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물되는 관점도 다르고 재물을 사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인에 관한 문제는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그 사람의 주인과 관계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교할 때는 뭔가 비슷한 것을 비교합니다. 그죠? 아니면 아주 반대되게 비교.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죠? 재물은 생명력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비교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만큼 파워풀한 창조 능력이 하나님 것처럼 이 재물도 그만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와그리 문을 뚫을 수 있다고 완전히 밖에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서 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람의 욕구가 얼마나 강하면 예수님께서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아이, 나는 그럴 리 없어요. 나는 분명하게 돈도 잘 쓰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두 개를 동시에 다 온전히 모실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또 다른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문제는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젤러스라고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나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나 혼자만 섬겨야 된다, 나 혼자만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다른 것과 동등하게 다른 것도 하면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두 주인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큰 설치 사람들을 보면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평일에는 재물을 섬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섬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외에는 재물이 좋다고 재물을 섬긴다는 거죠. 그럼 돈을 벌려면 얼마나 치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죠? 안 하려고 그러지만, 때로는 비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 왕창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아버지인데. 건축학원은 아버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도요, 건축학원인데 얼마나 속된 말로 하면 더러운 것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사업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그런 거죠. 그죠? 갑. 권세 친 사람 갑이죠. 그죠? 을은 거기서 맨날 가서 비비고 뭘 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죠? 이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말, 속이 다 썩을지도 모르죠. 그죠? 더러우면서도 해야 되는 그 입장. 이것이 돈에 관계된 그런 부르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기 쉽습니다. 아이, 이게 다 관행이라는 게 관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사업 못 시작해요.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정치인이든, 뭐, 경제인이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에 나오는 이슈가 되는 모든 문제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관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관행을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공무원들, 군인들, 정치인들 사이에 관행이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 사회가 어지러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약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러고 항상 욕하죠. 그죠? 근데 본인도 욕하다가 가지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쉽게 욕할 수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른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하려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이 주인과 관계된 것이죠. 네가 나를 온전히 주인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하나님과 아니냐 거기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캠퍼스에서 근래 청년을 만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1월서 월권에 한국 성들 가운데 LA에서 온 애들이 많대요. 많은데 복음 전함을 잘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LA에서 가게에 들어가서 뭐 사는데 찬송가 틀어놓은 가게에는 전부 다 뭐라고 써있는가? 캐시 온이라고 써놨대. 캐시 온. 현금밖에 안 받는데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책 받으면 세무책 들어가니까 돈을 세금을 덜 내라고 그런 거죠. 그죠? 찬송가 틀어놓고 한 집 가운데 캐시 온이라고 써붙인 거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그래요. 젊은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그거죠. 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른 건 아니다.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 참 많다. 예,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얼만큼 먹게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걸 섬기는 것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이?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인기가 될 수 있고 학부가 될 수 있고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재물이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물이 너에게 생명 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어차피 없어질 것, 가져가지 못할 것인데 마음 두면 뭐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시험에 빠질 뿐이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이여 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부활이여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눈이 어두워져서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입니다. 그렇죠? 욕심과 탐심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잘 한 때는 잘 나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다 틀어먹은 사람들 꽤 많이 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가장 안 깨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당첨된 게 그렇죠. 나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큰소리 뻥뻥 칩니다. 그죠? 가지고 나면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이것이 재물에 주는 유혹이라는 것이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거기에 뺏기지 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나그네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저 청지기.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죠. 그죠? 내가 노력했고, 내 지혜로, 내가 땀 흘려서 일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거야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아니고 내 것을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인과 문제된 것이고 이것이 내가 스튜어드인가 청지기라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청지기는 내 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갖다가 잘 관리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 삶이 그런 것이에요. 인꾼 착하고 추는 종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이 맡겼습니다. 남겨서 돌려드릴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와 같은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에 관한 관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청지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욥을 꼽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재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마귀가 그냥 두면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기 때문에 욥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래 재산 자식들 다 데려가 봐 허락하셨죠. 그 많던 재산 하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 10명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치고 통과할 정도가 아니고 자살할 겁니다. 자살해. 살아서 뭐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의 고백이 그런 것이죠. 정말 욥의 고백을 보면 사탄이 그냥 두면 안 될 정도로 그가 순진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나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경배했다는 것이 욥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합니다. 욥 정도가 되니까 그런 시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시험은요 감당할 만큼 되니까 준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시험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왜요?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옵니다. 면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사탄의 관점에서 보면 욥은 아주 위험한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욥은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재물을 드리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십일조를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구제금을 드리고 이들은 재물을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겁니다. 저는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게 관계되는 것은 뭡니까? 믿음에 관계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그 신경 쓰는 거죠. 그죠? 집착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뭐라고 됐습니까? 바라보라고 되어있다는 거죠.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룩이 아닙니다. 룩. 뭐라고 되어있다고 그랬습니까? 픽스입니다. 픽스. 너의 시선을, 마음을 하나님께 픽스,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딴 데 좌로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보면 넘어지는 것이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가면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딴 사람들을 귀신이라고 그럴 때 베드로는 뭡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앞서서 그러죠? 주님께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배 바깥으로 나갔죠. 그죠? 무리로 걸어갑니다. 우와 무리를 걷네 내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옵니다.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어디로 바뀝니까? 바람으로 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 가십니까? 라는 거죠. 앞만 보고 하라고 합니다. 어른들 얘기하죠. 애들 보고. 야, 앞만 보고, 앞 보고 잘 가야지 안 넘어진다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근데 돌아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글로 마음 뺏기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거 다 내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탐심과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척도가 많겠지만 재물이야말로 가장 넘버원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드릴 것은 세상에 드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거죠. 그렇죠? 힘이 빠지지 않고 이게 가이사에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 거라는 거죠. 온전한 십일조에게 드리는 것이고 가이사에 드리는 것은 이 땅에 드려야 될 세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 왜 똑같이 내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을 끊이지 않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누리시면 됩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손입니다. 그렇죠? 빈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에 내가 이미 크레딧 쌓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하는 것, 복음 뿌리고 중복기도 하는 것, 그리고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언젠가 우리 가야 될 곳에 주님께서 좋은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잘 왔다 고생했다 이제 네가 너희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살자 이런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잡는 재물에 마음 두시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과 주님께 두시고 세상에서 나를 같은 삶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열심히 재물을 잘 관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영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시고 마지막 때 큰 칭찬 상급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